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왕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전능하신 분 앞에, 우리의 창조자 앞에 우리를 세우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이 말씀의 빛이 비칠 때에 모든 것이 환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둠이 다 물러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말씀 그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이 올해 그 표와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너의 창조자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라 하는 이 표와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시는 대로 너의 창조자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라 이런 표를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정하고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초점을 맞춰서 1년을 달려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공중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이 정말로 임박했다. 아까 우리 김정희 형제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이제 기도하셨는데 저도 분명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점을 이제 사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할 때 물론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혼들도 구령해야 하고 우리가 또 성장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일, 우리가 또 영원히 해야 할 일, 우리가 구령하는 거는 천국에 가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영원히 하게 될 그 일, 그것을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경배의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러한 심성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부여하신 어떤 속성입니다. 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경배의 욕구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사전 지식도 없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단 성장하게 되면 뭔가 그 자기보다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존재를 우러러보고 경배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올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보다 이렇게 굉장히 월등한 것처럼 보이는 저 해, 저 달, 저 별 또는 뭐 높은 산 뭐 이런 것, 거대한 자연, 이제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또 나보다 힘이 센 짐승을 숭배하고 이렇게 이제 왜곡된 형태로 그것이 발현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인간 안에는 가장 깊은 곳에 그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된 사람들로서, 이제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르게 경배하는 법,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경배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자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를 정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합당한 경배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하고서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또 하늘에 있게 된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이 부분을 성경에서 조금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그렇다면 땅에 있는 우리가 또 어떻게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4절 5절이 뭐 여기에 이제 써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표에 이제 근거 구절로 제가 생각한 구절이에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이제 표를 할때 거기다가 성경 구절도 다 같이 써놨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뀐 현수막을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게 다야? 성경 구절도 없고. 예, 네, 성경 근거 구절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 5절. 이제 이것을 이제 근거 구절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뒷부분에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촉구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천상에서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 존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런 존재들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스랍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천상의 존재들이 그냥 모두가 천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세상 지식은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 영적 지식들은 얼마나 빈약한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만 유심히 보게 돼도 천사 말고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하는가? 먼저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의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본즉, 이사야 대언자가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본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 성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저마다 여섯 날개를 가졌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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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등장하는 영적 존재는 스랍입니다. 스랍은 성경에 보니까 날개가 여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개의 날개 중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네 개의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렸다 하는 부분입니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 하는 것입니다. 스랍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영적 존재가 날개가 있는 존재가 그룹이 또 있지요. 자, 그룹은 어떻게 하는지 에스겔서를 일단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거기를 이사야서 6장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표시를 이렇게 이제 줄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으시고 에스겔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우리 하나님께 합당하게 경배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복된 분입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룹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6절에 보면은 이제 각각 내 얼굴을 가지고 각각 내 날개를 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11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그들의 얼굴은 이러하니라 또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진 채 각각의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두 개는 그들의 몸을 덮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뭐 상세하게 이런 어떤 외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몸을 덮고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아까 이사야서 6장에서 스랍의 경우에는 두 날개로 발을 덮고 있고 두 날개로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서 1장의 그룹의 경우에는 자기의 몸을 두 날개로 덮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고 자기의 몸을 두 날개로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리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리고 있는가? 천사만 해도 사람보다 월등하고 천사가 나타날 때 번개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밝은 빛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일반 천사보다 그룹이나 스랍이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이제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왕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왕좌를 덮고 있고 뭐 이러는 존재들인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왜 덮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왜 가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얼굴과 발을 가리고 왜그 몸을 가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데서 이제 그 왕이 이렇게 왕좌에 앉아 있을 때 모든 대신들이 좌우로 쫙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지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 대신들도 굉장히 그 고관 대작들이고 다들 높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섰을 때는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고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도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뭔가 자기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가려야 된다는 것이 인간 본성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자기의 그 영광이 하찮은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위대하신 왕께 대한 그 경외심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이렇게 이제 가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별이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사람의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그이 영광스럽지 못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이 가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심, 그 경외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을 가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에서 올바른 경배자, 합당한 경배자의 태도가 어때야 될지에 첫 번째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건 뭐냐? 합당한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압도적인 차이를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대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그냥 친구 대하듯이 설렁설렁 와가지고, 뭐, 슬리퍼 끌고 와가지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뭐가 분별이 되어야 되냐면, 그분의 그 절대적으로 높으심, 그 앞에서 내가 정말 먼지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벌레라는 것, 이것이 먼저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합당한 경배가 이제 출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 어떤 영광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걸 먼저 인식하고,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이 겸손한 모습으로 세우는 것, 이게 이제 합당한 경배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스랍이 거룩하다. 여기 이제 홀리, 홀리, 이걸 이제 거룩하다로 번역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선포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여기에 그 뇌짐승이 나오면서, 이때의 뇌짐승이 이게 이제, 그룹인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이 여섯 날개를 가졌는데, 어쨌든 그룹과는 또이 얼굴은 또 유사한, 그러니까 날개는 스랍의 날개와 유사하고 얼굴은 그룹의 얼굴과 유사한 그런 어떤 영적 존재들이 나오는데, 이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4장 그 6절 8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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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도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거룩하시도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속성은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구별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 올바른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가 합당한 경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 압도적인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람에게 뭔가를 주시는 속성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시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합당한 경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는 누가 하고 있죠? 우리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요 정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그 지식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에 대한 분명한 그이 어떤 진리에 관한 그 지식 가운데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에 그 의미에 포함되는 거예요. 진리로. In truth.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거룩하시도다를 한 번만 하지 않고 세 번을 반복합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경배의 모습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힌트는 뭐냐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한번 했으니까 끝이지 뭐.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울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것, 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여기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마음으로 되뇌었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내었습니까? 아, 소리를 내었습니다. 소리를 얼마나 크게 내었는지,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뭐, 내가, 뭐, 꼭 이렇게 뭐 표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내 몸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을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 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스랍이 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이 마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밖으로, 입 밖으로 표현돼서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에 대한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분의 영광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그 영광에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별거 아니네.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봤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마음에만 묻어둘 수 없어서 밖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초점은 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 드러나시는 것에 우리의 경배가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는 보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수많은 지금 스랍들이 거기 있는데, 그한 스랍이 다른 스랍에게 외쳐서 이르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왠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합당한 경배에 관한 또 힌트를 얻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올바른 경배자들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고양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고양시키는 그러한 경배, 이게 이제 합당한 경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을 때에 문기둥들이 흔들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내 어떤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고 밖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그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 우리 찬송할 때 특별히 사실 우리가 경배하러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드리는 것은 찬송하고 헌금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대표 기도는 그냥 뭐 한 분이 하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사실 회중 찬송과 또 이제 그룹으로 한다면 특송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이것은 힘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예.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주일에 함께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고 굉장히 크게 하시는 거 저는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예. 다른 이제 설교자들 오셔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우 우리 복된 소망 심리교회는 찬송을 너무 힘있게 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찬송할 때는 정말 문 기도 아 여기는 흔들리면 안 되나요? 이걸 흔든다는 그 심정으로 내가 전심을 다해서 나의 창조자께 그렇게 목소리를 외쳐서 찬송하는 그런 것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자, 이번에는 천사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랍과 그룹을 좀 통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천사들은 어떠냐?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그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5장에도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그 하늘의 그 상황을 얘기할 때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numerable 그러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 저는 그냥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명령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시편에 보면은 시편 103편 20절, 21절, 또 148편 1, 2절 이런 데 보면은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랍과 그룹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존재들이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천사가 찬양하는 또는 경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게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 그 시점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그 주변 지역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죠.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2장에 그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경배지요.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에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게 되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합당한 경배에는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수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묵주 돌려가면서 끊임없이 뭔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문을 외우거나 만트라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된 이 영적 존재들,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는 그 때와 그 목적에 맞는 합당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여기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하는 선포, 이러한 가장 적합한 알맹이가 있어야만 합당한 경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미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알맹이, 정확한 알맹이가 있냐 없냐, 경배에 있어서 정확한 알맹이가 있냐 없냐가 이게 미신과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로마 카톨릭이 미신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수많은 기도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여 마리아여 뭐 어쩌고 해가지고 묵주 돌려가면서 하는 그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내용도 틀렸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경배에는 그 때와 목적에 맞는 그 경배의 그 시점에 맞는 그러한 알맹이, 합당한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까요? 경배하게 될까요? 그 경배가 그런데 우리 생각에 만약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하더라도 야 얼마나 지루할까, 맨날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만 외치고 있으면 얼마나 지루할까, 뭐 이런 얘기 우리 가끔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시편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시편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경배하게 되더라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매번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주님 곁에 있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있게 될 것인데 우리의 모든 그 경배 행위와 섬김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주체가 되는 우리들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성경을 두어 군데만 더 보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7장의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합당한 경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기 위해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과 또 하늘에 있게 된 성도들의 어떤 경배의 모습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존재들은 지금 영적 존재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지금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먼저는 그 9절에 그 뒷부분에 큰 무리가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먼저 이 단어에 주의를 해보십시다. 큰 무리가. 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할 때와 몇 명이 같이 할 때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같이 할 때는 그 감격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 감동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대통령과 이렇게 이제 내빈들이 쭉 서 있고 저 도로로 이렇게 이제 각 군에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육군에서 딱 대표 한 명 딱 이렇게 지나가고 해군에서 대표 한 명 딱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명씩만 딱 대표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면 그 좀 뭔가 이상하죠. 그건 이상하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보다 어떤 때 우리가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까? 한 부대가 오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인원이 쫙 하면서 받들어 총 뭐 한다든지 뭐 우로 뭐 한다든지 하면서 착 하면서 쫙 이렇게 지나갈 때 아 그때 그 혼자서나 몇 명이서 할 수 없는 그 장면이 연출되면서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 경배하는 거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몇몇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정도도 다른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그 감동의 정도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도록. 그렇죠? 우리가 집단 체조 같은 거 볼 때, 또 그 싱크로나이즈드 뭐 스위밍 이런 거 볼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 화합된 모습으로 뭔가를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에 그 느끼는 그 느낌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큰 무리가 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경배에 있어서 합당한 모습이다 하는 걸 여기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제 본문 구절에서도 보면 아까 그 계시록 19장 4절 5절에서도 보면 그 여기 이제 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5절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할것 없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저처럼 이렇게 작은 자도 있고, 제가 2미터가 조금 안 됩니다. 제가 2미터가 조금 안 되는데, 여기 2미터에 좀더 가까운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이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기 아까 요한계시록 7장 그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그 하프를 가지고 있는 모습도 또 있어요.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얻는 힌트는 뭐냐? 찬양과 경배에 있어서 어떤 도구가 사용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경배를 더욱더 이렇게 빛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악기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도구가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7장 그 구절에 거기 보면 맨 끝에 보니까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 서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마음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앞에 서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긴 또 다른 의미도 있죠. 누워서가 아니라 서서.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고 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어떤 행위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하면 최대한 높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에서 나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앞에 있고 또서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음성으로 외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큰 음성으로 외쳐. 아까 그 이사야 6장에서 본 스랍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합당한 경배는 큰 음성으로 외치는 이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까 제가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때와 그 목적, 시기, 요런 거에 맞아야 된다. 아까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주제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경배하는 이 경배의 자리는 지금 목적이 조금 다른 거예요.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 시점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할 때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구원의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에 맞는 어떤 경배의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이 구원에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제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알맹이가 그 때와 그 시기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보는 표현은 이렇게 지금 외친 사람들은 성도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은 사람이 했는데, 성도가 했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보고 나서는 이 같이 있던 모든 천사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경배의 요소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나 말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이렇게 불을 전파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영을 고양시켜서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게 또 나타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경배하니까 모든 천사들이 합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대고 엎드려. 아까 스랍들과 그룹들은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외의 그 표시로서 자신의 그 부족한 영광을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날개로 가리는 형태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성경에 천사 날개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이 경외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날개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바닥에 대는 형태로 지금 이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로 이제 어떻게 하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도 경배가 막연하지 않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알맹이 중에 또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하프 얘기가 여기서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보니까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알맹이들이 있어야 한다. 그냥 나와서 그냥 이 주문만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스랍들, 그룹들,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있게 된 성도들, 이런 이제, 얘들을 이제 일단은 보여드렸는데, 자, 종합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합당한 경배는 창조자께 대한 합당한 경외심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랍과 그룹의 경우, 날개들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그것으로 경외심을 표현했습니다. 천사들의 경우에는 엎드려서 얼굴을 대는 행위로 그 경외심을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여기 모여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경외심을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슬람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루에 5번씩. 실제적으로 땅에 얼굴을 대고 그렇게 하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참 부끄럽죠. 우리는 마음에서도 그렇게 참 엎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들은 몸으로 실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몸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여기 뭐 이렇게 그 바닥에 내려와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우리가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읽으십시다. 이렇게, 이제, 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경외심은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압도적인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경외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내가 자발적으로 경외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경배는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지식, 이것은 경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믿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현대의 교회들, 현대의 수많은 그 이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 그 거룩함의 요소가 빠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 내가 또 뭔가를 이렇게 은혜를 받아내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지식 이런 건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제 이런 걸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 대한 올바른 속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것 가운데 우리가 이제 경배하는 것이 합당한 경배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 중원부원 횡설수설이 되고 미신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께 대한 합당한 경배에 있어서는 그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합당한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알맹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분의 파워, 힘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영원하심과 무한하심과 이런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분께 대한 합당한 찬양과 감사, 그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합당한 경배는 결과적으로 마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 예. 네.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이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목석처럼 이렇게 서만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무슨 동상들처럼 그렇게 서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이렇게 모였을 때도 여러분이 몸은 움직이고 계시지만 마음은 목석처럼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격이 없는 존재로 그냥 여기 뭐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가면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와서 이렇게 목석처럼 마음은 그냥 그야말로 돌멩이처럼 이렇게 딱 굳은 채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경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결과가 행동과 말로서 이렇게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기둥이 흔들릴 정도의 큰 소리가 내 마음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 합당한 도구가 사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합당한 도구가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천상에서 보게 되는 그 어떤 악기는 이제 하프가 있습니다. 하프. 그 하프의 구조가 이 피아노 뜯어보시면 피아노의 그 현 구조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현들 이렇게 구조가. 그래서 어쨌든 이 하프의 그런 그 이제 구조 그런 것을 가진 그 악기가 최소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또 하나는 그 나팔이 나오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나팔 불잖아요. 나팔은 아마도 그 어떤 그 악기의 기능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성도들의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이제 우리가 얻는 힌트는 합당한 경배에는 도구가 사용될 수 있겠구나. 특별히 악기가 사용될 수 있겠구나. 우리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가 사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힌트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잘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그럼 악기가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악기가 다 있었냐? 아니요. 여기 보니까 딱한 가지. 지금, 이 하프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정말 엄청나게 웅장한 큰 소리를 내긴 내는데, 그게 악기가 내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뭐가 냈죠? 목소리가 냈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걸 낸 거지, 드럼이 내는 게 아닌 거예요. 드럼과 전자기타가 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가 사용되되, 모든 악기가 다 이렇게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있고, 뭔가 제한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악기와 도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또 아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가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와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그분의 어떤 일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선포할 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였냐면, 개인적으로도 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때 개인이 낼수 없는 그런 어떤 감동과 감격, 그것을 우리가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파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성도로 하여금 나의 이 경배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싶다는 그 어떤 마음, 그것을 이렇게 이제 고양시키는 그런 경배가 좋은 경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성경 전체를 다본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뭐 경배의 어떤 그뭐 문자적 의미가 뭐냐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좀 실제적인 얘기 몇 가지를 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올한해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올해가 정말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생애에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한 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뭐 주일 오전에 모여봐야 50번이잖아요. 이제 남은 게뭐그 정도잖아요. 내가 이건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이 경배하겠다. 내가 목숨 걸겠다. 내가 경배에 목숨 걸겠다. 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지금 아프리카 가라고 하시나요? 뭐, 아프리카 오지에 식인종 사는 마을로 선교 떠나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 없어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올한 해는 난 경배자로 서겠다. 어떤 경배자? 합당한 경배자로 서겠다. 이 마음으로 그 창조자 앞에 나를 합당한 경배자로 세우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러려면 일단은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있는 게 아까 그 마음으로만 하고 몸으로 표현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쁨, 함께하는 영광, 그러면서 다른 사람 하나가 또 다른 하나에게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경배의 기쁨과 경배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풍성히 배워가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죠.